기도합니다. 세상과 또 사망의 것들, 또 육적이고 물질의 것들 그 가운데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예수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어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같은 삶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 그렇게 강건하게 우리를 우겨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승리하여 맞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 새벽에 예배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은혜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꽤 낯서는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재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로 다시 사람들 몰려들지요. 본문 1절 보시면 주님은 다시 전례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이전 9장 말씀에서는 주로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그 집중들이 일어났지만 10장에서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군중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재개하신 것이죠. 그러할 때에 본문 2절 보면 성경 1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재등장합니다. 7장 15절, 또 8장 11절, 9장 14절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험하는 이들이 오늘 또 20장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나온 목적 오늘 본문 2절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 이제 마지막 그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 주의 사명의 길. 그런데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시험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 또 연결해서 보면 믿는 자가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줄기차게 죄악에 그러한 유혹과 공격들이 있을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자 할 때에 시험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있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 매 장마다 이렇게 주님 시험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시험들 분명히 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맞서 이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들이 무엇을 주님께 묻습니까? 2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난데없이 이혼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묻되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이 질문은 왜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예상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바탕에는 우리가 일전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이혼과 결혼이 배경적인 서사로 이 질문 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이혼과 결혼을 행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의 이혼과 혼인은 이미 침례 요한에게 지적받은 적이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요한이 죽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세히 다루지는 오늘 못했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여정을 여러 다른 그 각도로 보면 베레아 지역 그렇게 지나갔으리라 학자들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주님이 대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헤롯의 그러한 덫과 올무에 걸려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악한 기대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너무나도 헤롯을 직격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요. 두 가지의 상황 모두를 다 덫으로 던져놓은 것이죠. 이 말씀처럼 대답을 하면 당시의 정황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과 지역에서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이들이 직접 헤롯의 일과 연결시켜 그렇게 주님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셨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행여라도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면 왜 당신은 이전의 말씀과 다릅니까? 라고 따지고 비판할 준비가 이미 맞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과 공격, 일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냥 대충 믿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비판하고 따지며 발을 걸고 올무를 매는 것들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들으시고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적 관점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갑자기 율법의 관점을 물어보셨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기의 자랑과 교만과 기준과 척도가 되어서 자기들 식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것, 이제 주님이 그것을 모든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악함과 또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가운데 있는 결혼과 이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이 이 3절과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 주님의 의도를 몰랐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 있게 무엇이라 4절에 말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근거로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이혼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어떠한 부정한 일이 발견되어 싫어지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그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혼증서의 작성, 제작 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인에게 발견되어진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면 흔히 이제 음행의 그 개념을 통한 간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은 비단 그 음행의 관점에서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해보다는 더 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에 여러분 음행한 간음한 여인이면 이렇게 되어져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돌로 침 받는 것이 당시에 이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처벌이고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보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재혼까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온전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짙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간 여성이 남편을 향하여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에게 있어서도 부끄러운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 그래서 좀 더 깊은 관점에서 보면 아내에게 있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문제로 아내가 더 이상의 부부간의 관계나 가정의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르게 되어지면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면 이 또한 부정한 일로 간주되어졌을 때에 그러할 때에는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그녀가 새로운 가정,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였던 그러한 여성들, 아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나와져 있는 그러한 율법의 깊은 속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당시의 유대 남성들이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이혼할 때의 그 근거로 이 율법적인 근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인정하신 듯 보이지요. 아내에게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 이혼증서 써주고 자기는 다른 여인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음욕 가운데에, 욕정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 남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인하여서 최소한의 장치들을 그렇게 주님이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 시집 갔으나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여서 이혼당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주신 것인데 유대 남성들은 이것을 극히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잘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속내에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죄악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내일 말씀에서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구성하시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야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를 생각해야 하는데 주님이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선의가 전혀 없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주의 말씀에 해석하여 이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죄악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고 또 남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주의하고 또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말씀 받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없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했던 유대 남성들의 그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도 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이해와 말씀의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대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혜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로 잘 이해해야 할 때 다시 오늘 본문 서두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들 주님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도 말씀을 이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쓰러뜨릴까 하는 이들도 말씀을 이용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과 온전한 이해들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도리어 무너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잘 이해하고 온전한 그러한 은혜로 내 삶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여러 죄악의 공격과 유혹에 말씀의 온전한 이해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주님 앞에서 주를 시험하고자 묻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 올가매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무엇보다도 목숨처럼 중히 여겼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도리어 주의 말씀을 도구로 핑계 삼아 우리 주님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으면, 깊은 사모함 없으면,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온전한 지혜로 이해되는 말씀의 깊이들이 없으면 오늘의 우리 또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대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살아간다 고백할 때에 주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온전한 이해와 그 능력과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에 주께 나와 말씀 듣고 또 기도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말씀 듣고 또 온전한 주께 간구의 제목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님 그 응답을 기다리며 때론 우리의 응답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아버지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료와 회복, 아버지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받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꾸준히 성실히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므로 나음을 주께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